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을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거세어진 우리의 육들이 제압을 당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마음을 모두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사오니, 이 말씀의 살아 운동인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가운데 있으며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심령의 여러 가지 난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종들,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응답하시던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소나기로 임하시고 비둘기 같은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여 형제들 권고하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긴장에 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미주 교포 사회, 그리고 다른 우리 한국분들이 선교하는 이런 지역에는 유난히 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다미 선교회 또는 다베라 선교회 같은 이상한 종말 단체들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그 오래 사역하고 활동하던 컬시 콜레라는 사람이 그 천당을 갔다 왔다 그래서 천당 체험을 글로 써서 간증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그의 간증을 듣고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다가왔다 그래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적지 않은 파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1992년 10월 26일인가 그때 정확한 날을 정해놓고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 늘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너무 그것이 강조된 나머지 좌합도 버리고 또는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도 가지 않고 가정생활도 등한히 여기고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늘 그날을 준비한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들의 종말론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 그런 현상은 그 날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다면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7년 대환란이라 하니까 꼭 7년이라 또는 천년 왕국이라 그러니까 천년이다. 문자적인 못을 받거나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꼭 그 숫자를 계산하는 이런 그 문자를, 문자대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징을 가리키는 내용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귀한 산 교훈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우려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배울 바는 배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며 또 영적 텐션을 늘 가지면서 나가의 정상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그 몸체의 컬러가 변하는 그 보호색을 띈 뱀처럼 인간의 부패성은 시시각각으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영적 긴장의 태도를 갖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긴장 대신에 이거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 잘못된 줄 알고 정말 거기에 긴장을 가지고 기다리는 깨어 기다리는 태도는 소중한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때로는 무관심 내지 불감증이 걸린 오늘날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그리스도의 재림인가 또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런 날이 언제 오겠나 뭐 얘기는 하고 자꾸 행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그리 지레짐작을 우리가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노아 홍수 직전 또는 소돔 고모라 심판 당시 사람들처럼 무사 안일한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림의 직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선명하죠. 동정녀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것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긴장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영적 스피리추얼 텐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보다 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긴장하게 되면 텐션하면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텐션을 갖는 거 스트레스인데 일종의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텐션을 누구나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원하는 이 긴장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적 텐션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늘 깨어있으라. 또 근신하여 기름을 준비한 다들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다리라. 주님은 늘 이렇게 영적 긴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산 교제가 있는 신자의 체험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이 긴장도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뭐가 있을 때 영적 긴장이 좀 있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다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나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런 신자의 가슴 속에는 이 영적 텐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저 세상적 두려움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긴장을 가진 마음을 성경은 귀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다른 교훈을 쭉 얘기하면서 사랑도 얘기하고 거룩함을 또 얘기하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교훈의 중심이요 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의 영적 긴장감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종말관을 갖지 않으면 잘 타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은 뭐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 벌써 이 내일 온다는 것은 또는 개인 당신이 내일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자연히 그 옷깃을 여미게 되죠. 이처럼 바른 종말과는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긴장, 참 이것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며 또 이것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인 종말의 절대성을 알게 될 때에 영적 긴장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러죠.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시간 속에 쭉 살아갑니다만 반드시 종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금방 재림하시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이상한 교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믿게 믿는데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사도 바울은 저들로 하여금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공연히 우리는 슬퍼할 때 이제 슬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크리소톰이라는 유명한 그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슬퍼하는 그 내용을 알아보면은 슬퍼할 내용도 아닌데 슬퍼한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구체적인 방면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데리고 오시리라. 영어로도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를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어떤 분은 데리고 오시리라는 그 말이 여기에 원문의 악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말로 이 말이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맥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 개역 번역 그대로 주님의 재림과 아울러 먼저 부름받은 사람 영혼이 그 살아나게 되겠죠. 이미 죽은 자들이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첫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공중에 끌어올려 저와 함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종말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장래의 문제가 바로 소망 가운데 해결되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가 이미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선명한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영적 긴장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좀 좀 상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평상시에 그 신문에 대대 투표를 하고 계속 광고하고 뭐 리더십 전공했다 해서 또 제가 나온 학교에 그 과정을 또 거쳤다 해서 아주 유능한 분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갑자기 그 부고가 나왔어요. 58세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야 이거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느끼고 정말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영적 긴장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참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지만 누굴 만나 그랬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좁은 길은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 가지고 가는 길이죠. 그런데 넓은 길은 뭐예요? 그 관계도 없이 주님과 관련 없이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또 지옥이 있느냐 천당이 있느냐 어디 지옥 천당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거기 뭐 민가민가 해가지고 자꾸 지옥도 그냥 지옥은 아예 없는 거고 또 이 세계가 쭉 돼가다가 변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 돼간다 유토피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위로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주님 믿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다가 탐욕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통받는 곳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옥과 천당의 구분을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계의 세계를 그저 맛보기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의 세계가 분명히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사실도 세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부더기도 어떡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부더기라 나왔더라고요. 부더기도 죽지 아니하리라. 불이 타오르는데 부더기 넣으면 금방 바싹 타버리겠죠. 그것도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고통을 연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 정을 한번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됩니다. 먼저 간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어색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 종말을 그저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을 늘 생각하며 오늘이란 모든 이러한 삶 자체가 그대로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늘 마음속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신이 입신 세계를 경험했대요. 그래 영혼과 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저 예전에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세계를 봤는가 봐요. 자기 영혼이 빙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기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있더래요. 그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육체와 구분이 돼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죽음에 혼이 떠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살아날 때는 영혼이 다시 오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혼은 어디로 가면 즉각 뭐라 그래 주님이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이 잠자는 거다. 그건 영혼 수면설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영혼이 그럼 어떻게 잠자고 있습니까? 가만히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강도부 그랬잖아요. 즉각 그 영혼이 주님이 예비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연옥에 거쳤다가 기도하면 다시 올라가고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긴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놀라게 되죠. 참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 긴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종말에 대한 절대성,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한 번 따라서 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님 살아서 주님 우리 살아서 오실 있을 때 오시면은 즉각 영접하게 되면 그것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째 이렇게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님을 늘 기다리는 참 이런 사람. 그래 우리는 항상 현재 주어진 삶 속에 참 감사함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정말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재림의 긴박성이 긴장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겸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그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 시대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죠. 언제나 구약시대는 장차오는 장차오는 신약시대를 향하여 계속 목표로도 겨냥하랍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예언 자체가 미래적인 겁니다만 예수님의 초림을 향하여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나느냐.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응답한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탄식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질고를 대신 진 자로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그분에 대한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올 것을 겨냥하고 얘기를 계속해 왔던 거죠. 이때가 어느 때, 이게 종말이다 그럽니다. 흔히 우리 말세 그러면은 말세가 이게 종말이다 그럽니다. 흔히 우리 말세 그러면은 말세가 이 세상 마지막 끝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가 이 세상 모든 일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을 통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바로 구약에 계속 말하는 종말이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지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간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늘 내다보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도 뭐 하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뭐 건물 하나 헐어버려가지고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죽은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여섯 개 항아리에 물떡에 함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주님 하기 직전에 꼭 이상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내 때라는 것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종말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마지막 최종말의 절정은 주님 재림입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역사상의 마지막 때 주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그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전히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재림은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과거도 은혜가 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는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제도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때라. 제도란 건 뭡니까? 진짜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회개하면은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물론 회개도 주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만 그 마음속에 의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막 은혜를 막 쏟아 부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참 마음이 답답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도 나오고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풀리지 않을 때는 이거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맛이죠.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고 뭘 좀 하겠다는 사람들은. 근데 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건 뭐 좀 좀 더 심각한 거고 말이에요. 어쩌면 답답한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어쩌면 이래도 안 되고 저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기도하면 될까 의심부터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믿고 주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 그랬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이 제도적으로 은혜를 붓는 시대에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런 초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지나가서 마지막 종지부를 주는 끝이다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 보니 이제는 재림할 때가 임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의식하며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좀 잘못 깨달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바울이 잘못 깨달은 건 아니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금방 재림 의식이 충만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마음의 그 주님에 대한 영적 긴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관념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긴박성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래 금방 재림이 금방 내일 오는 줄 알고 말해요. 이런 의식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바울이 여기 예언하고 또 앞서 예언한 우리 주님의 예언 그대로 반드시 역사상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네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를 옮기는 것처럼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로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여러분 그 홍해를 건는 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쭉 인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홍해를 건널 때만 인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광야생활 방황하는 생활 속에서도 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더라고요. 이런 인도가 선명한 것처럼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습니다.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완전히 옮겨지는 것과 같은 이런 강림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또 재림을 더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예수님만 거기 오시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보면은 간혹 그런 생각하죠.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공중에서 끌어올렸다고 했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확 끌어올리는 싫은 거겠죠. 그래서 주님을 전 인류가 저 구원받은 택한받은 성도가 다 접하게 되는데 그 뭐 보통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이 공중에 비행기 쭉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아주 그 얼마나 그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거 보면은 참 뭐 기이하잖아요.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하고 짐작만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것은 강림하시는 위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것과 같이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은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볼 것입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의 재림의 현상을 직접 목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또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또 믿는 분도 있어요. 뭐 실제로 어떤 나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령은 자세히 보니까 어떤 뭐를 가리켜요? 무슨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무슨 명령일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향하여 살아나라 하는 명령이 아니겠는가? 되게 그렇게 해석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먼저 자던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과 이 육체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다 살아나고 창세 이래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때 임할 때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런 자리에 다 개인적으로 하는 설 수가 있다. 영적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참 우리 그럴 때가 많죠. 일쭉 그냥 뭐 멋모르고 해나가다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게 되면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영적 그 긴장은 뭐 이와 그 비슷한 것이겠습니다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래 항상 그날에 설 준비를 늘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마 뭐 성경 공부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새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하는 사람도 하고 우리 대학생도 뭐 하겠다 그러고 뭐 아주 이래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나 지금 고민입니다. 좋은 고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는 때니까 그때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완전한 계시 속에 우리가 영광을 돌 때니까 그때는 교회 정축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때 가가지고 건물 뭐 세우겠다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살아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기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수고가 그때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가면 볼 때가 늦은 거예요. 때를 알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죄악 세상 세속의 모든 역량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로 다 지나가고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안식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긴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영적 긴장을 늘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유익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찾아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신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영적 긴장 자체가 근신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긴장을 놓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뭐 되겠거니 하고 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 믿는 사람은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 기도해야 그 의식이 있고 또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종말의 의식을 갖게 되면 근신하는 심령을 가질 뿐인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은 참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러는데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지난번 제가 어떤 장례식 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단고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그 남아있는 사람 진리에 바로 이르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들은 참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은근히 교만해. 진리에 바로 이르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별 수 없어요. 진리로 인해 가지고 자꾸 겸손해. 진리는 또 성령이 진리를 붙들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늘 강구되어야 되고 마음속에 연애가 있도록 사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겸손을 배우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교만의 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 좀 더 낫지 않느냐. 사도바울이 지적하기를 자는 자보다 결단으로이다 앞서지 못하리라. 현재 주어져 있는 기회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긴장감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신하고 깨울 뿐 아니라 겸손의 심령과 동시에 그 사람은 사랑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재림의 놀라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영적 긴장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 세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나갑니다만 요사이는 그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빨리 죽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웅다웅하면서 그저 부동케 않고 이거 가지고 내 평생 살아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남편이 남편이 없는 자처럼 돈 있는 자는 마치 돈이 없는 자처럼 건강 있는 자는 건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긴장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 장차 주님 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어디 믿으십니까? 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 영적 긴장의 흐름 속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참 겸손의 심령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재림의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영적 긴장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곧 오실 터이고 또 우리가 그런 재림 직전에 살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늘 이 긴장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의 부패성을 오늘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성령이 늘 충만하여 영적 긴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여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이런 곳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